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등 서방 6개국과 이란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오늘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 핵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합니다. 공동위원회는 핵합의에 따라 이란 아락에 위치한 중수로 연구 원자로 전환과 포로도 핵시설,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1년에 4차례 정례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합의 당사국들은 어제 지난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따른 첫 번째 공식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를 제거하고 우라늄 재고량을 대폭 줄였다며 이제 우방국들과 함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결의가 완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회원국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 중단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수천 명의 난민들이 오늘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국경지대에 발이 묶였습니다. 헝가리 당국이 지난 주말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이들은 식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추운 밤을 지냈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조치로 슬로베니아를 통과하는 버스들이 더 큰 시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헝가리가 하루에 국경을 통과하는 난민 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은 이에 따라 헝가리 정부가 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청년이 예루살렘 비르쉐바의 버스 정류장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청년은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지난 2주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인 8명과 팔레스타인인 4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리트리아 출신 이민자가 이스라엘 경찰의 5인 사격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경찰은 동예루살렘 지역 아르몬 하나트 지부 유대인 마을과 팔레스타인 거주지 사이에 충돌을 막기 위한 장벽 설치에 나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나흘간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오늘 오후 영국 왕실인 버킹엄 궁에 도착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그의 남편인 필립 공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시 주석은 또 이례적으로 영국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데이비 캐머런 총리와 찰스 황세자를 잇따라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관계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 전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6.9%로 지난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제 성장률은 7%에도 미치지 못해 지난 2009년 2분기에 6.2% 이후 가장 저조했습니다. 통계국은 지난달 중국 내 산업생산도 5.7% 증가에 그쳤다고 밝혀 더욱 심각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통계국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중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하향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고프가 어제 필리핀 북부 지역을 강타해 4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수도 마닐라 외곽에서 강풍에 쓰러진 거목이 주택을 덮쳐 14살 소년이 숨지고 콘크리트 담장이 무너져 62살 여성이 숨지는 등 모두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수 등으로 전기와 통신이 두절돼 수만 명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북부 루손섬으로 가는 항공과 선박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북부 지역의 고기압으로 인해 고프가 모레까지 루손섬 일대에 머물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남북한이 내일, 즉 2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습니다. 남측 상봉단은 속초에 모여 그리웠던 가족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25 때 헤어지고는 처음 만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저 머리가 잠이 잘 안 와서 술 한 잔씩 먹지 않고 먹고 자잖아요.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한국에선 공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후부터 북부지방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상봉 행사를 하루 앞둔 오늘 한국 측 이산가족들은 강원도 속초에 모여 설렘 속에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나서는 한국 측 상봉단이 금강산으로 향하기 전 강원도 속초에 집결했습니다. 1차 상봉 행사는 북측에서 선정된 이산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형식으로 1차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한국 측 인원은 상봉단 390여 명을 비롯해 지원 인력과 한국 측 취재진 등 모두 합쳐 530여 명입니다. 속초에 모인 한국 측 상봉단은 등록 절차를 마친 뒤 방북 교육과 행사 일정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속초에서 하룻밤을 보낸 한국 측 상봉단은 20일 오전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출발합니다. 금강산에 도착한 한국 측 상봉단은 간단한 점심 식사 후 오후 3시 반쯤 금강산 면회소에서 꿈에 그리던 북측 가족과 만나게 됩니다. 당초 북측에서 97가족이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건강 악화로 한 가족이 상봉을 포기해 96가족으로 줄었습니다. 북측 이산가족 상봉 인원은 상봉단과 동반가족 등 모두 합쳐 141명입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첫날 단체 상봉과 환영 만찬에 이어 둘째 날 개별 상봉과 단체 식사, 단체 상봉, 그리고 마지막 날 작별 상봉 등 6차례에 걸쳐 모두 12시간 동안 혈육 계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1시간이었던 작별 상봉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1차 상봉에서 북측 상봉단 중 최고령자는 88살인 리홍종, 정규현, 최훈식 할아버지고 한국 측 최고령자는 북측 83살 김남동 할머니의 오빠인 96살 김남규 할아버지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많아 상봉 행사에 의료진을 기존의 12명에서 20명으로 또 구급차는 3대에서 5대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에서 선정된 이산가족 90가족이 북측 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1차 상봉 행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0여 년 만에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한국의 이산가족들은 설렘 속에 가족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방북하는 80살 전형각 할아버지는 생사조차 모르던 여동생을 만난다는 것이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6.25 때 헤어지고는 처음 만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저 머리가 잠도 잘 안 와서 술 한 잔씩 먹자 먹고 자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말해야 돼요. 67년 만에 여동생을 만나는데 뭘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일사후퇴 당시 부모님과 어린 두 동생과 헤어졌다는 전영각 할아버지는 어린 소녀였던 여동생이 72살 할머니가 됐다며 여동생과 조카를 위해 영양제와 화장품, 직접 만든 말린 인삼 등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할아버지는 여동생을 만나면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다며 여동생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8월 이후 20번째로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국 공조를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선 비핵화 진전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외교 추진 방향 보고자료에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토대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핵합의 타결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과 중국 등 관련 국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압박과 대화 유도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일, 한중일 등 기존의 채널에 중국과의 협력을 더함으로써 3자 외교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추가적인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의 강화를 위한 5자 간 공조도 공고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 최근 들어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 북한 비핵화 진전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장관은 9.19 공동성명 등에서 언급된 평화협정 문제는 비핵화 진전 이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 있고 미북 양자 간 평화협정이 아니라 유관 당사국 간 별도 포럼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북한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며 일부에서 제기한 중국 경사론의 우려를 씻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8일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이 양국 동맹의 심화와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근본 방문은 그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특히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중경사론 등의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외교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강화했다고 봅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한 정상이 한반도 평화 통일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수석은 지난달 초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통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며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미한정상회담과 대북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상전과 주구의 어리광대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논평에서 조선반도에서 도발과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도발이라며 핵 무력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보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반도 전문가로부터 이번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의 의미와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였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거를 강하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그러니까 일반이 생각하는 건 달리 지금 우리 한반도 사태가 생각보다 위중하다는 거고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계속 도발을 할 것이라고 한미 당국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강력한 이제 경고를 줬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채택한 공동 성명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게 이제 더 이상의 핵 도발은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앞으로 강력한 그러니까 유엔을 통한 제재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미국에서 그 전략적 인내라고 지금까지 그 추진해 오던 그런 네. 기존 입장이 달라진 건가요?
일단은 아닙니다. 일단은 아까 물론 그 북한을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북한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재를 먼저 가하진 않겠지만 이제 북한한테 마지막 그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10월 달에 들어서 뭐 당 창건일도 있었지만 미사일을 도발할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아직 북한 정권이 지금 도발을 안 하고 이제 뭐 비핵화에 대한 진솔한 뭐 협상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건데 그 여지를 살려두라는 어떻게 보면 경고성 권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달라진다면은 당연히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더 이상 그 북한이 하는 도발을 반갑지 않고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이제 강력한 제재로 돌아가겠다는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북한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하기 이전에 외무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미 성명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이 평화 협정에 대해서 이제 협상에 나서라 이런 성명을 냈었는데 이번에 한미 공동 성명을 통해 가지고 협상이 없고 이제 무조건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거로 답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북한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면은 서로 쌍방에서 이제 협상 그 어느 정도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 번 천명을 했고요. 반대로 이번에 이제 공동 성명을 보였듯이 한국과 미국은 절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협상이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비핵화된 핵 협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도리어 한반도에서 이제 그 핵에 관련된 위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다시 강조됐는데요.
네.
앞으로 중국과의 공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거고요. 일단은 중국에서는 육자회담을 통해서 그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상태고 그리고 다만 이제 한국과 미국과 약간 다르다면은 중국은 이런 육자회담을 통한 대화를 선호하지 한미 당국 같은 입장인 제재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추가 도발이 있다면은 중국에서는 한미 당국이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면 중국에서는 이제 다시 육자회담 틀 안에서 협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미 중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한미 당국에서 아마 이번 성명을 통해서 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에서 대대적인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외부에 돋보이도록 애를 쓴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 그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을 지금까지는 유보하다가 이번에 좀 더 북한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서로 보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래도 그 북중 간에 좀 더 전처럼 이렇게 차가운 관계보다는 좀 더 서로 이제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중국 측에서도 북한이 핵 보유하게 되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핵 개발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핵 도발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은 중국의 눈치를 본다면 좀 눈치를 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핵 보유가 돼가지고 그걸 인정받는 게 절대정면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이 한국 정부가 중국 쪽이 치우친 게 아니냐 이른바 그 중국 경사론이 일부에서 제기됐었는데요.
네.
미국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 그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측에게 어떤 입장을 취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지진 않았고요. 물론 뭐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한국이 남사군도에서 좀 더 친미적인 그 자세를 보여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긴 했지만 제가 볼 땐 미국이 한국이 잘 취하고 있는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중 관계가 그렇게 대립적인 물론 대립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립적인 구도보다는 좀 더 그 더 고차원의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취해야 되는 입장이 그렇게 이질법적으로 뭐 중국 쪽 아니면 미국 쪽을 한쪽으로 치우쳐라 이래 선택을 해라 그런 식으로 쉽게 갈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8.25 남북 고위급 합의로 이루어진 남북 간 대화 분위기에는 이번 두 나라의 정상회담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8.15 합의 이후에 있었던 대화 모드가 앞으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내일로 예정된 그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북한에서도 이번 성명에 대한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그 제스처가 한미 당국이 요구했던 대로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물론 어떤 수준의 도발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도발적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대화 모드가 지속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난번 8.25 합의 때는 그 당국 간에 남북한 당국 간에 고위급 회담도 갖자 그런 부분에도 합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남한 측에 원하는 거는 사실 그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이제 경제 원조 뭐 평화 무드 조성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측에 그러니까 한미 공동 성명을 통해서 요구한 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게 관건이 될 텐데 물론 우리나라는 비핵화와 관련 없이 비핵화도 비핵화지만 이제 남북 간의 관계는 이제 투트랙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하겠다 하겠지만 북한에서는 그거를 두 개를 엮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위급 회담이 계속 유지가 성사가 될 것인지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을 볼 때는 좀 회의적이라는 게 제가 보는 지금 시각입니다.
네. 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미국과 한국 간의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한반도 통일 문제를 좀 더 한국 측에서 좀 더 국제화시켜서 그 한국이 생각하는 통일의 비전을 미국한테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기회장으로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그 지금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시작했지만 점차 다른 나라 국가,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도 점점 참여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고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으로부터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열린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바로 대화 테이블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7년간 북한 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조은정 기자가 정리합니다.
2009년 1월 취임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는 북한의 지도자를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도발했습니다.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이어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화국의 자위적 해국 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 98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핵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차 핵실험이 실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도편은 이에 즉각 반발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을 전량 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를 초대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중단된 북핵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관련국들은 접촉을 이어갔고 미국과 북한도 2011년 7월과 10월 미북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이듬해 2월 29일 열린 제3차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어렵사리 합의를 이뤘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중단과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맞바꾸는 이른바 2.29 합의가 도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2.29 합의 보름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그 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 관측 위성으로서 운반 로켓 운하 3호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하게 된다.
결국 북한은 4월 13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2.29 합의는 파기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버리고 전략적 인내 정책을 쭉 유지하게 됩니다. 북한에 대해 먼저 핵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먼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불과 한 달 전에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북한 정권에 식량 지원을 하기는 힘들고 북한 지도부의 정책이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후 집권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 보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는가 하면 핵 무력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해서 핵 무기 개발을 국가적 목표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북한은 2012년 12월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듬해 2월에는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주체 102 2013년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바로 다음 날 이를 도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week's test was an enormously provocative act.
북한은 이어 4월에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6자 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비핵화 회담에 응하지 않은 채 앞으로 열릴 회담은 미국과 북한 간의 핵 군축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들어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없는 가운데 관계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은 2월부터 7월까지 19차례에 걸쳐 무려 100발 이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는 등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했고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n North Korea, a UN Commission of Inquiry recently found clear and compelling evidence of wholesale tortur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존 케리 국무장관은 그해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고문과 반인륜적인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말 북한이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해 해킹 공격을 가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미북 관계는 더욱 경색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북한이 외부와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Economic growth is security, is respect, and that's available to North Korea.
미 국무부의 데니엘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달 북한의 도발 행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왔다며 이를 벗어날 방법은 어렵지도 않고 비밀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돌이킬 수 없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청와대 새 외교안보수석에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새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자리를 지켜왔던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미국과 협상을 벌였던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 문제와 관련해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김 외교안보수석은 외교부 차관보와 1차관을 거쳐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 현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을 두루 다루어 봤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또 신임 조 국가안보실 1차장은 외교부에서 북미 국장과 북핵외교기획단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1차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와 북핵 문제 전문가로 꼽힙니다.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한국에선 공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대신 미국과 핵심 기술 이외에 21개 기술 이전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이 재차 거부한 데 대해 한국 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4개의 핵심 기술 이전은 어렵지만 대신 미한 동맹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다른 21개의 기술 이전에 대해 우선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한 만큼 굴욕 외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19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협조를 해나가자는 그런 입장이니까 상당한 성과를 얻어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민구 장관의 미국 방문 배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 국방성 펜타곤 방문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동행한 것이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차원에서 한 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한 번 더 기술 이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한 한민구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로키드 마틴사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 공군 내에선 전력 공백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420여 대. 이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이 판단한 한국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 430여 대보다 10여 대 부족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는 북한 전투 임무기 820여 대의 절반 수준으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남북한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공중전력지수 차원에선 한국 공군이 월등하지만 이런 전력 격차는 한국 공군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공군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장사정포도 제압해야 되고 북한의 그 미사일 전력도 제압해야 되고 방공 전력도 제압해야 되고 그래서 공중 우세권을 이렇게 그 장악하는 것이 전쟁 초반에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기의 질도 중요하지만 전투기의 양도 굉장히 몇 대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공군 작전 수행에 있어서 적정한 전투기 보유 대수 이것은 굉장히 작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게다가 한국 공군은 도입한 지 40년이 넘은 F-5 계열 전투기 중 120여 대와 F-4E 팬텀 40여 대 등 2019년까지 모두 160여 대의 노후 전투기를 차례로 폐기할 예정이어서 전력 공백의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진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오늘 한국 성남 서울공항 상공에서 화려한 시험 비행을 펼쳤습니다. F-22 전투기가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시범 비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F-22 전투기는 내일 개막하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 공군과 육군 등 150여 명이 참가하며 F-22 전투기 외에 KC-135 공중급유기, A-10 대전차 공격기, 대형 수송기 C-17 등이 전시됩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서울의 한 학교에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2-1 페스티벌이란 이름의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단 세대인 1세대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효사랑 콘서트로 진행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문화원 제4회 투원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투원 페스티벌은 탈북 다문화 청소년 대안학교인 우리들 학교 학생들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가을 열고 있는 공연인데요. 올해는 남과 북의 청소년들과 전세대가 어우러지는 1-3세대 어울림 효사랑 콘서트로 진행했습니다. 우리들 학교의 윤동주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투원 페스티벌 자체가 남북 청소년들의 통일의 장을 준비한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회까지는 남북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음악회였는데 올해 4년째 들어서는 이제는 분단 세대신 1세대 어르신들을 모시고서 저희 3세대의 우리 청소년들이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음악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북한 청소년들과 더불어서 세대의 통일까지 많은 대한민국 모든 세대가 함께 통일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계기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불려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가 됐었고요. 저희 학교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생들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도 이번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는데요. 탈북 청소년과도 교류하고 지역 내 어르신들과도 만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1, 3세대 다 모여서 하니까 그냥 즐거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탈북 이렇게 학생들도 본다는 게 그냥 저한테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탈북한 친구들 한 번도 아직 만나본 적이 없구나.
아 그냥 TV에서만 봤지 그냥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서 탈북한 거에 대해서 아 그냥 나는 그냥 인생 편하게 살고 이렇게 다른 데는 그냥 힘들게 사는 애들도 있는데 그냥 반성도 좀 하고 그런 의미로 왔어요.
남북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이 행사에는 우리들 학교 졸업생들도 함께했습니다.
가톨릭대 행정학과에 다니고 있는 하태일입니다. 투원 페스티벌 이제 한 4회째인데 첫 회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대 재학 중이고요. 오늘 또 학교에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고요. 도움이 안 필요해도 왔었을 텐데 좋은 자리니까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톨릭대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여기 1회부터 쭉 참가했는데 지켜보니까 진짜 좋은 모임 같고
먹여니까 그냥 돌아와서 이제 봉사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우리들 학교는 학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들 학교가 다문화 청소년 학교 저는 우리들 학교를 한 2년 넘게 다녔었는데 우리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또 대학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졌던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졸업생들도 이렇게 와서 봉사도 같이 하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동안 페스티벌을 잊지 못하는 그런 네. 마음을 봤는데
여기가 사실 이 친구들에게 집이자 또 모교이거든요. 사실상 사회에 나가면 이제 네 우리 선생님 네 사회 나가게 되면 사실 친척도 가족도 없어요. 근데 이곳에서 또 하나의 울타리로 하나의 가정으로 맺어진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자꾸 오거든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매년 진행되는 투원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한 회 한 회 함께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낍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다양한 분들과 또 이렇게 우리가 공연하는 걸 이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라서 예 뭐 부족하지만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들었었는데 네 힘들었었는데 그냥 다 또 웃으시고 또 좋아하시니까 또 그걸로 이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학교가 다문화 청소년 학교 좀 탈북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이게 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지만 그 도움 받으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사회 일반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페스티벌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렇죠. 지금 저기도 보다시피 1세대부터 3세대 올림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이런 자리가 없었거든요. 되게 더 깊은 추억이 될 것 같고 더 깊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쭉 더 나아가서 막 20회 정도 되면 더 왕성하고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싶어 생각합니다.
과정은 그렇게 많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하고 나면 뿌듯한 것도 있고 그 재미에 또 참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기쁘게 즐기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사랑을 받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재밌게 즐겁게 노시다가 즐겁게 보시다가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 3세대 어울림 효사랑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공연인 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했는데요.
얼마나 잘하고 적용한가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찍 왔어요. 같은 저기가 되면 좋을 텐데 또 가야잖아.
아니에요.
안 가?
아, 여기로 온 친구들이구나.
네. 아이고 너무 친구들이에요. 환상해 아주 감사해요. 고맙죠. 감사해요.
우리들 학교는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투원 페스티벌을 열 예정인데요. 우리들 학교의 윤동주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통일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심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상 저희가 재정이 없고 사람이 없긴 하지만 정말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행사처럼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져서 앞으로도 나중엔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심지어 결혼해서 자녀들까지 다 같이 와서 함께하는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보고서가 오늘 발표됐더군요.
네. 전 세계 34개의 나라가 가입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하나인 한국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늘 이 자료가 발표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몰렸는데요. 이 한국의 한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죠. 10점 만점에 5.8점.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7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삶의 질을 주제로 한 국제보고서에 한국이 제대로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살고 있는 모습. 어떤 물리적인 삶은 분명히 나아졌는데 삶의 질은 아직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높은 주거비,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스스로 삶의 여유를 즐기기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또 한 가지는 노후 대책 부분인데요. 국가적인 복지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그 노후 대책은 개인의 몫이고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어린이들의 삶의 질 결과도 화제가 됐군요.
네네. 성인들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삶의 질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아버지가 자녀와 같이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하루 3분이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돌봐주는 시간도 하루 3분이고요. 엄마까지 포함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에 총 48분에 불과해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어린 자녀와 부모가 교감하는 시간이 가장 짧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어린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OECD 평균은 151분인데요. 한국은 그 평균의 3분의 1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린이들이, 일본 어린이들이 아빠와 함께 놀거나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 12분으로 한국보다 두 배가 더 많습니다. 뭐 이런 결과는 단순하게 시간이 짧다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어떤 소통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국 어린이들의 학업 성취도 15살 이상 읽기 능력은 세계 2위,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은 1위로 나와서 이 상반된 결과에 씁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우유로 받았다는 어느 회사 소식이 화제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낙농업계 1위 기업입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요. 최근 아주 급격하게 줄어든 우유 소비로 경영난이 좋지 않아져서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우유로 지급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월급을 우유로 주게 됐는지 오늘 하루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몰렸습니다.
이 월급 대신에 우유, 참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이 회사의 월급 얘기가 뉴스가 될 정도니까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최근 우유 소비가 크게 줄어서 경영난이 심각해진 이 회사에서 지난 7월 직원들의 월급 중 일부를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으로 지급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급을 대신한 우유 제품은 직급에 따라서 적게는 10%, 많게는 40%였다는데요. 지난 석 달간 이 유제품을 이렇게 나눠서 지급했다는 소식,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금액으로 보니까요, 뭐, 팀장의 경우는 $950 정도, 임원급은 많게는 뭐 미화로 $2,200치의 우유 제품을 월급으로 팔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경영난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직원들의 월급을 유제품으로 준 건가요?
이 업체는 한국 낙농업계 1위 기업인데 적자가 200억 원, 미화로 1,78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다른 유제품 업체도 사정은 뭐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낙농업계의 재정 악화는 우유 소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 우유 소비가 줄어든 것은 뭐 저출산 문제, 식습관 변화, 그리고 소비량은 줄었는데도 우유가 과잉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원유, 남아도는 원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농업계 전반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수출을 해도 남아도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올 상반기에 원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6,100여 톤이었다고 합니다. 분유로 말려서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은 6월 말 기준으로 21,300톤, 2013년과 비교해보자면 3배 가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네.
해외로 수출도 해보는 등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소비량 감소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젖소를 도축해서 생산량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자구책도 펴고 있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유제품으로 지급한 서울우유협동조합, 지난 1월부터는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젖소 5,400여 마리를 도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직원들이 자진해서 월급의 일부를 유제품으로 받기로 했다, 이런 회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경영을 잘 못해서 우유가 남아도는 것인데 직원들의 월급을 볼모로 고통을 분담시킨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우유 소비량을 늘리려면 우유값부터 내려라,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의 우유값은 얼마나 합니까?
흰 우유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국의 우유 소비자 가격은 몇 년째 1리터에 2,500원 정도입니다. 미화로 하면 2달러 정도가 조금 넘는데요. 유럽의 우유값을 들어보니까 1리터에 1달러 정도라서 한국 우유가 유럽산보다 2배 정도가 더 비쌌습니다. 우유가 남아도는데도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원유 가격에 뭐 생산비라든지 물가 상승률이 고려되는 그런 가격 정책을 펴고 있어서 이게 변하지 않는 한 아마 이런 문제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세계과학정상회의,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계 50여 개국의 과학기술 장관과 석학 CEO 등 3천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과학정상회의입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세계과학정상회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미래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고요. 1963년에 시작된 이래 프랑스 파리 외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한국에서도 대전은 과학기술 산업이 특화된 곳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과학도시라고 불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과학 엑스포가 열렸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한국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으로 꼽히는 카이스트가 또 대전에 있습니다. 각종 과학기술 전문 연구소가 밀집된 대덕연구단지도 대전에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정책과 미래를 준비하는 정상들의 회의, 대전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게 됩니까?
세계 과학기술의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차세대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 방안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다뤄지고요. 내일과 모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그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과학기술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22일에는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총회, 또 마지막 날은 과학기술로 열어갈 초일류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한민국 과학발전 대토론회도 열릴 예정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번 그 세계 과학기술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 것과 동시에 대전 선언문도 이끌어내고 과학 외교 강국으로 도약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조원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맺은 핵합의가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합의 이행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7월 포괄적 공동계획 행동을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지 90일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채택일이라고 명명된 이날 당사국들이 이행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합의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그 대가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들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떤 첫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란 정부는 18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채를 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핵안전조치 협정의 추가 의정서를 적용받겠다는 건데요. 우라늄 농축과 핵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IAEA에 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핵사찰단을 일방적으로 추방할 수도 없습니다. 이란 정부는 핵안전조치 협정의 부속협약 3.1항 개정판도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핵 관련 시설을 짓기로 결정하면 즉각 IAEA에 설계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네,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이 IAEA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네, 채택일이 되자마자 이런 행동에 나선 건 서방 주요국과 맺은 공동계획 행동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친 건데요. IAEA에 이번에 준수하겠다고 통보한 사항들은 이란 보수파들이 적용을 반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욱 이란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란 정부 측에서는 핵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별도의 발표가 있었습니까?
예, 이란 핵 합의 조건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은 어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의에 명시된 실무 절차를 실시했다며 이란은 이에 대한 광범위한 준비가 다 됐다고 밝혔습니다. 살레히 청장은 나탄즈와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의 원심 분리기 수를 줄이는 조치를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몇 주 안에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레히 청장은 합의에 명시된 이란의 핵활동 제한 조건을 모두 이행하는 데 약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올해 12월 하순 정도에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두 달 만에 이란이 핵 활동을 중단하는 실무 절차를 모두 마칠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건 이란 측 생각이고요. 다른 당사국들은 모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이란이 내년 1월 말이 되기 전까지는 실무 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조치를 모두 끝내는 건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러면 이란 핵협상 채택의 다음 단계인 이행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 제한 조건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IAEA가 검증하는 시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합의 당사국들도 채택일을 맞아서 행동에 나섰다고요?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에너지부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유럽연합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실질적인 해제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네, 이란의 핵시설, 핵물질 감축을 이행했음을 IAEA가 검증한 시점인데요. 앞에 말한 이행 단계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유엔이 이란에 적용한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는 5년 뒤, 또 탄도미사일 금수 조치는 8년 뒤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주요 6개국 간의 회의가 열렸다죠?
네, 이란,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유럽연합의 고위 당국자들이 빈에 모여 첫 중재기구 회의를 열었습니다. 핵 합의안을 준수하는지를 감시 판단하는 기구인데요. 이란이 핵활동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항의가 어느 한 나라에서라도 이 기구에 접수되면 이에 대한 판단은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중재기구는 이 결정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데 안보리에서 결론이 안 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기존 제재가 자동 복원됩니다.
네. 자, 한편 최근 이란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미국이 이를 강력하게 문제 삼고 있죠?
예, 미국은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Does appear that the missile launch that Iran conducted did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o we.
파워 대사는 이란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미국이 이 문제를 안보리 회부에 적절한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이란과 직접 양자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란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핵 합의안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17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핵 합의안엔 미사일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핵 합의안이 무산되는 걸 원치는 않지만 이란 내 강경파의 입지도 고려하는 행보를 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영국을 방문하는군요.
네, 시 주석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시 주석은 부인 펑리 위안 여사와 함께 전용기 편으로 런던으로 떠났고 영국 시간으로 오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2005년 후진타오 장시 주석 이후 10년 만에 첫 국빈 방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방문의 목적은 뭡니까?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등 영국 지도자들과 만나서 두 나라 관계를 크게 격상하고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고속철도, 금융, 부동산,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시 주석의 영국 내 일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시 주석은 방문 기간 중 영국 왕실의 극진한 환대를 받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하는 공식 환영 행사와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요. 또 왕실 전용 마차를 타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캐머런 총리도 총리 집무실은 물론 총리의 공식 별장인 체커스에 초대했고요. 시 주석은 또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영국과 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회담도 열고 또 영국 현지 기업들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시 주석은 맨체스터 시티 축구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ABC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ABC 아메리카 시간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C로 시작되는 영어 캐피탈입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이 있는 의사당을 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고 또 의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